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런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석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구원해 준 요셉을 생각하고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게 되죠.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 이제 되는 것이죠. 41장 38절로 41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을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옥에 갇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채 절망적이고 고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귀한 기회를 얻어 감옥에서 석방되게 됩니다.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가 장차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온 천하에 기근이 임합니다. 이 기근은 너무도 심해서 애굽도 영향을 받습니다. 애굽 땅은 관계 수로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강우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나일강 북쪽에 해당되는 청나일은 중앙아프리카에서 발원하여 전 애굽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일강이 매년 범람하기 때문에 애굽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풍부했고 땅은 언제나 기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조차도 영향을 받게 될 7년 동안의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가에 미래에 대한 어떤 통찰을 지닌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 정책은 긴급한 대책으로서는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예비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래드스톤에게 위대한 정치가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 글래드스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는 앞으로의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방향을 잘 파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앞으로의, 그러니까 바로가 통치하는 그 앞으로의 14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바로가 듣게 되잖아요. 우리 국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뭐 갖가지 이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충분히 받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러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죠. 바로는 요셉의 그러한 능력을 첫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렇게 연단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가정의 총무가 아니라 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실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과거 감옥에 수감된 죄인의 몸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이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2절 보실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장 반지는 바로의 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왕의 명령입니다. 그 인장이 찍히면 그것이 바로의 서명과 똑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왕의 서명권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참 요셉에게 바로가 행한 놀라운 일이었었고 요셉이 바로의 대행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43절로 44절입니다. 자객이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는 요셉의 사부낫 바네아라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 사부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으로 비밀스러운 것을 알리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46절을 볼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 정도 된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애굽에서 꼭 13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년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 이야기 사건 이후 옥중에서 보낸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전에도 약 1년 정도는 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낸 세월은 약 10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요셉이 애굽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는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가를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3년 만에 오늘날의 수상에 해당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왕의 다음 가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가 요셉을 왜 기꺼이 그 자리에 앉히려 하였는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외지인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온 대로 하나님의 손은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 자신도 그의 형들이 그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여기에 나오는 바로가 식소스 왕조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식소스 민족은 본래 애굽 본토인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던 베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유량하던 유목민 집단입니다. 한때 애굽에 들어와 결국 애굽의 왕위까지 차지하게 된 것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의 혈통은 실제로 본토 애굽인보다는 요셉에게 더 가까웠으며 이것은 그에게 요셉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식소스 왕조 시대의 왕들은 애굽에서 그들에게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본토인들은 식소스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은 분명히 요셉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는 그의 신앙은 그로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겠단 말이죠. 그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요셉은 자신의 일에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족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바로는 요셉을 쉽게 등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는 바로에게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고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었지요 하나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셉을 이렇게 세워준 그 왕 바로는 식소스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식소스 왕조는 훗날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는 출애굽기 1장 8절 이후 요 아주 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새 왕은 분명코 히브리 민족과 그 물에 아마 기름격이었을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줌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요셉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내로 주었던 것이죠. 그녀의 이름인 아스낫은 애굽 여신인 네이스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요셉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세상에 있는 이방 신부 즉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는 그리스도와의 또 하나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30세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공직 생활을 시작했듯이 예수께서도 30세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47절로 48절을 봅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그랬습니다. 요셉이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고 이는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쉽게 배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1950년 이 6.25 때 얼마나 이 식량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우 효과적으로 일을 하였고 그 남은 식량은 거두어서 그 성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보관을 했는지 몰라요. 49절 봐보세요.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치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그 당시 애굽은 세계적인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근이 맞아 요셉의 이 같은 경제정책은 애굽에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입게 만들었죠. 평상시에 두세 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기서 잠시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50절로 52절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아들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기근이 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큰 아들을 므낫세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이제 잊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은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 잊었다는 의미도 아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처음에는 그가 떠나온 집에 대해서 몹시 그리워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장의 서두에서 요셉이 옥에서 석방된 후에 바로 그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는 사실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수염을 길렀단 말이죠. 따라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의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그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요셉은 애굽인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아들을 므낫세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창성함이란 뜻을 지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갖기 그들에게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 잊게 하셨고 예루살렘 그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를 창성하게 만드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그랬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는 흉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7살이었어요. 창세기 42장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54, 55절을 볼까요?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 시에 양식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그리스도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56, 57절을 볼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서 기근이 온 지면에 있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심한 기근은 단지 애굽 땅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져 있던 거예요. 뭐 당연히 가나안 땅도 흉년 들었을 것이 분명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